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할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빠르게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29일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보낸 EU를 위한 경쟁력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향후 5년 동안 유럽의 경제적 역동성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측은 그러면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그리고 공급망 관련 과도한 의존 저감과 보완 강화를 3대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천 계획 첫 번째 항목인 혁신 격차 해소에 관해서는 젊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AI 기가팩토리와 어플라이 AI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적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EU 회원국 국가들 사이의 첨단 소재, 양자 기술, 바이오테크, 로봇, 우주기술 관련 액션 플랜을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계획인 탈탄소화 항목에서는 청정산업협정을 맺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포함해 유럽을 매력적인 제조업의 거점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철강, 금속, 화학산업 맞춤형 조치를 진행해서 유럽 제조업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 계획인 공급망 관련 의존성 저감 항목에서는 유럽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려면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 조달을 개혁해서 주요 기술과 산업군에서 유럽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관해 EU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따라잡고 있다고 이번 문건에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럽은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생산성 증가에서 뒤처져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고 자본, 저축, 단일시장, 독특한 사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인 장애물과 구조적 약점을 신속히 해결한다면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경쟁력 나침반 문건은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행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을 집대성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이스라엘에 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관련 장비 약 90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악시오스와 CNN 등 주요 매체에 밝혔습니다. CNN은 28일자 보도에서 이스라엘은 30년 넘게 패트리엇 시스템을 운용하다가 지난해 4월에 퇴역시켰다고 설명하면서 퇴역한 미사일 시스템에 우크라이나 이전 논의가 작년 여름부터 진행됐다는 당국자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해당 패트리엇 시스템은 미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인수해서 폴란드로 보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재전송하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며칠 새 미 공군의 C-17 수송기가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에 폴란드 동부에 있는 르제슈프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 중인 패트리엇 포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약 90기가 옮겨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해외 대사관이 시위대에 습격당하는 등 내전 사태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시 고마를 점령한 투치족 반군 M23 세력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가 28일 수도 킨샤사에 있는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르완다 대사관 등을 공격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종전이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영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28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소진하면 전쟁은 한두 달 안에 끝날 거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부모님이나 웃 어른에게 드릴 용돈이나 자녀나 조카 같은 가까운 친인척에게 줄 용돈 겸 세뱃돈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지갑 속에 돈을 꺼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미리 준비한 돈을 봉투에 넣어서 덕담과 함께 전하는데요. 이런 명절용 돈 봉투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라고 은행에서 갓 나온 새돈, 신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편리하고 빠른 것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한국에서 널리 쓰고 있다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시지로 세뱃돈을 전달하는 모바일 송금도 많이 한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준비하는 돈 봉투에 어느 정도 얼마를 넣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자리에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과하지도 않을 정도의 세뱃돈,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만한 명절의 고민인데요. 자, 한국의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초등학생까지는 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는 7달러에서 34달러 정도가 주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뭐 70달러 정도까지 준답니다. 그 이상의 나이는 역시 10만 원 안팎, 70달러 안팎입니다. 부모님과 웃어른에게 드리는 새해 용돈, 평균적으로 20만 원 미화로 140불 정도였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새해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잘하라는 얘기도 나누는데요.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살 좀 빼야겠다, 연봉은 얼마나 드니, 취업 준비 잘 되니,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이런 말은 젊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잔소리 덕담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고요. 바람은 세게 불지만 영상 16도까지 올라있는 맑은 날입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30일 목요일 북한입니다.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바람은 서쪽으로는 양덕과 용현으로, 동쪽은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적으로 불겠고요. 특히 장전, 원산, 청진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6도입니다. 개성이 영하 13도고요. 신의주 영하 18도, 함흥 영하 15도, 원산도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중강과 해산은 영하 26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영하 6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영하 3도, 함흥 2도, 원산 3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8도, 해산은 영하 9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오전의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꿈과 참신한 발상의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제작에만 너무 막 이렇게 심취하고 결과물에만 심취하다가 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팔 거, 그러니까 유통을 아예 신경을 안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딱 화끈하게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한. 네, 스타트업 코리아,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세레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어서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거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연방보조금과 대출금 동결 집행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정부가 이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2월 6일까지 퇴직 의사를 밝히는 연방공무원에게 최대 8개월치 급여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이 대외 원조 대부분을 일시 중단했죠?
네, 트럼프 정부가 거의 모든 대외 원조를 3개월 동안 중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식 후 몇 시간 만에 식량 지원 등을 제외한 이 대부분의 대외 원조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조처를 내린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재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 외교 정책이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 대외 지원기금의 새로운 의무와 지출을 90일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자,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관, 단체에 이 다양한 형태로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네.
2023 회계연도에 미국이 대외 원조에 약 700억 달러를 썼는데요. 이 대부분은 USAID, 즉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분간 거의 모든 원조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자, 어떤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는지 이 자세한 내용을 묻는 이 BOA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원조를 동결해 이 자국에 여러 인도주의 사업이 중단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또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제일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USAID 단일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이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동결되지 않은, 동결이 면제된 프로그램들도 있죠?
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28일 메모를 통해 이 동결 면제 대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의료 서비스, 식량, 쉼터, 또 생계 지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낙태나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또 성전환 수술 지원 등과 관련된 활동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 원조 동결이 면제된 나라도 있군요.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이 외국 군사자금 지원, 또 긴급 식량 지원은 예외로 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최대 원조 수혜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2023년에는 33억 달러를 받으면서 두 번째 수혜국이었습니다. 이런 순위는 이 수혜국의 필요와 또 미국의 이 정책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해서 곳곳에서 타격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특히나 이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 나이지리아 같이 이 전통적으로 열악한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나 타격이 클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미국의 지원이 일시 동결됨에 따라서 성평등이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약물 제공 같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특히나 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이 대통령 긴급 계획을 통해서 이 전 세계 HIV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선도해 왔는데요.
네.
당장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미국 자금으로 운영되던 HIV 관련 보건 종사자들이 28일 자금을 중단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의 그 거의 모든 원조 지원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 정리해 볼까요?
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외 지원 중단 발표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속적 활동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추가 면제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28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국민한테 보답 없이 정부가 맹목적으로 돈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대신해 외국 지원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백악관이 대부분의 연방보조금 또 연방대출을 동결하는 조치 철회한다고 29일 발표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조처가 전날에 나왔는데요. 네. 이게 하루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예. 앞서 연방법원이 28일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방보조금 대출금 동결한 조처를 일단 차단부터 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시행되기가 몇 분 전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가 이걸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집행이 보류됐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28일 오후 5시를 기해서 전임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이게 큰 뉴스였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어떤 연방보조금, 대출금을 동결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매슈 베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대행이 각 정부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모든 연방재정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는 2월 10일까지 이 보조금이나 대출금이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그 연방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뜻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정부가 출범한 뒤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브리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레빗 대변인 말을 한번 들어보죠.
This is not a blanket pause on federal assistance and grant program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네, 레빗 대변인은 언론 보도로 혼란을 느끼는 미국인들한테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번 조처가 정부의 연방 지원과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일괄적인 중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몇몇 예를 들었는데요. 사회보장 혜택이나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 빈곤층 식품 지원 또 복지 혜택 등은 이번 조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하루 만에 철회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왜 연방 보조금, 대출금 동결하려는 조처를 했던 겁니까?
네, 미국 또 미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조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레빗 대변인은 미국 납세자의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레빗 대변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illegal DEI programs.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the Green New Scam that has cost American taxpayers tens of billions of dollars.
네, 이는 더 이상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일명 DEI 프로그램, 바이든 정부의 기후 환경에 관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 연방정부와 기관 전반의 성전환자들을 위한 연방자금 지원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 DEI를 불법인 것으로 했고요. 그린 뉴딜은 납세자들한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사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그 진보적 정책에 그동안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레벳 대변인은 이것이 매우 책임감 있는 조처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마치 술 취한 선왕처럼 돈을 쓰는 걸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한 큰 원인이라면서 이 정부는 한 푼이라도 정직하게 계속 계산되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부 조처에 반발하는 소송이 나온 거고요.
네, 이 정부 조처에 연방자금을 받는 한 비영리 단체가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알리칸 판사가 일시 중단을 명령한 겁니다. 알리칸 판사는 연방정부가 일시 중단 대상이 될 이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를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판사 명령은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2월 3일까지 유효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행동이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예산과 지출 관련 부분은 의회 영역으로 대통령이 의회가 배정한 돈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지도자들은 주 재정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 세출위원회 패티 머리 의원은 공화당주나 민주당주 할 거 없이 모두 엄청난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칸 판사 결정이 나온 뒤에 이 워싱턴과 22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이 조처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민간단체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연방정부 자금으로 노인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Meals on Wheels 같은 이 비영리 자선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NSF 국립과학재단도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이 보조금 신청, 검토 작업을 연기하는 등 곳곳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백악관이 해당 조처를 철회한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조처도 내놨죠.
네. 트럼프 정부가 현재 방대한 이 연방정부 규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연방 공무원들한테는 최대 8개월치 급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면 연방정부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미국 인사관리처 OPM 자료를 보면 연방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12년입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EU 내 산업 세트를 되돌리고 AI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을 강화하며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또 규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가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의 지난해 보고서에 나온 근거에서 보고서에 나온 권고의 근거에서 이번 방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안에 있는 그 산업이 쇠퇴하는 건 맞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 드라기 전 총재는 만일 유럽이 관리되고 점진적인 경제적 쇠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느린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방안은 이 경쟁력 나침반이란 이 집행위 이니셔티브의 하나입니다. 또 철강이나 자동차 등 기존 산업과 생명공학 양자 등 신기술 분야에서 향후 2년 동안 EU가 추진할 입법과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자 경쟁력을 높이겠다면 이게 어떤 쪽일까요?
네, 혁신, 이 탈탄소와 경쟁력, 또 안보와 보건력 등 세 분야입니다.
네.
먼저 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효과적인 산업 리더십, 그리고 기업 전반에 걸친 기술의 확산이 번창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혁신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네네.
이 분야의 실행 계획에는 인공지능, AI와 첨단 소재, 양자, 생명공학, 로봇, 그리고 우주 기술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유럽연합, EU와 그 AI 같은 분야에서의 그 혁신에서 좀 뒤떨어졌다고 지적을 했던데요?
맞습니다. 이들 분야의 경쟁력이 미국한테 밀리고 또 중국한테는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탈탄소와 경쟁력 부분에서는 EU가 이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을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철강이라든지 금속, 화학 같은 이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분야를 위한 행동 계획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EU가 역내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 마지막 부분이 안보하고 보건력이었나요?
네. 집행위는 전 세계 경제와 효과적인 무역 협력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해서 의존도를 줄이고 보건력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정무역이나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원자재와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교통연료, 그리고 청정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그 희토류 같은 희귀 광물,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 이거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간 해외에 많이 의존한 물품 예로 들면은 러시아의 가스나 네. 중국의 희토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원이나 광물은 이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서 공급의 변동이 있는데요. 집행위의 계획은 그런 물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 중에서도 독일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됐네요.
네, 독일 경제기후부가 29일 보고서를 내고 독일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전망에서는 이 수치가 1.1%였는데요. 이번에 수정된 전망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경제의 성장률을 낮게 내려잡은 건데 독일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진단이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신용 수요 증가 같은 일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이 독일이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경제기후부가 이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국내 경제가 이 계속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 및 새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로 올해 초기에는 미약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독일 경제가 이렇게 그 성장폭을 내려잡을 수밖에 없는 이 전망치가 나온 원인이 어떤 건가요?
네, 하베크 장관이 몇몇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가오는 선거의 결과를 둘러싼 물음과 정부 임기의 조기 종료 때문에 현 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가 완전하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하베크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독일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서 회복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전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독일 경제가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네.
기업 수장들은 올해가 다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독일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예.
그 전해죠. 2023년에는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참고로 베어보크 장관은 내년에 독일 경제가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르그 쿠케스 독일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에 미국 CNBC 방송과 회견하면서 독일이 체계적으로 투자 부족을 겪고 있고 제한적인 긴축 재정 정책들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년 8월 8일 TV 연설을 통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렸던 닉슨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닉슨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포고령 4311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Have granted and by these presents do grant a full, free and absolute pardon unto Richard Nixon for all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1974년 9월 8일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TV를 통해 연설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 달 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완전하게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쌓여가자 의회에 탄핵당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사임을 택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앞서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비밀 요원들이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당시 포드 부통령이 황급하게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고작 한 달이 지난 뒤 포드 대통령은 포고령 4311호를 발동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절대적인 사면을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포고령은 행정명령만큼이나 대통령이 많이 발동하는 명령입니다.
No matter how plush the bus, no matter how comfortable the train.
그는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에 발생한 특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미국에 대한 범죄로 기소당해 재판받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의 재판 가능성은 이미 미국 내 최고 직위를 포기하는 전례 없는 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로 처벌하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오랫동안 분열적인 논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립헌법센터는 1974년에 단행된 사면 이후 몇 달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이 포드 대통령 포고령에 담긴 조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헌법센터에 따르면 약 44년 전에 시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53%가 사면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1862년 9월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과 함께 미국 역사에서 논란이 되는 대통령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포고령 4311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회사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가 문화를 위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세러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세레머니로 우리 삶의 뜻밖의 즐거움을 기념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최성락 이사입니다.
세레머니라는 뜻이 원래는 그 축구 세레머니, 운동할 때 세레머니가 있는데 앞자리 스펠링이 원래 C인데 저희는 S로 다르거든요. S는 세렌데피티라는 뜻이 있어요. 세렌데피티는 뜻밖의 즐거움이라는 영어 단어이고 어떠한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즐거움을 기념하자라는 그런 세레머니 의미를 담고 일단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의류 브랜드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 말에 처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거는 21년도 2월 달에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태기 대표와 함께 최성락 이사가 이 세레머니 공동 설립자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계속 이렇게 지내오다가 대표님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 능동적인 분이셔서 저희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과의 그 성공적인 창업 계획이라고 하는 창업 관련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첫 과제 아니면 사업을 네, 샐러드 판매를 하고 뭐 닭가슴살 쉐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잠깐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팔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시기여서 되게 굉장히 재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할 때쯤에 우리 뭐 하나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뭘로 가져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표님께서 성락아 너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럼 난 옷 좋아하지 그럼 의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의류 브랜드 세레머니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하게 되었고
세레머니의 첫 시작은 의류 브랜드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레저 예약 서비스 그러니까 여가에 하는 모든 형식의 운동 예약 서비스 앱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제작에만 너무 막 이렇게 심취하고 결과물에만 심취하다가 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팔 거, 그러니까 유통을 아예 신경을 안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딱 화끈하게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근데 도중에 그 운 좋게도 구리시 그리고 노원구에서 그 외주로 의류 그 외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 뭐 캐릭터나 아니면 그 로고를 활용한 그 굿즈 제작 그런 외주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레저 관련 기능성 의류를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저 의류를 또 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캠핑, 뭐 클라이밍 이런 그 레저 활동들에 대해서 되게 시장 조사도 하고 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그 레저 관련된 그런 예약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저 관련 서비스 앱의 이름은 마이 레저라고 하는데요.
일단 큰 그 모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위쪽에 있는 거는 세레머니고요. 세레머니는 회사명이고 그 안에 레저 관련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레저 관련 서비스의 이름은 마이 레저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세레머니 이름으로 외주 용역 그 브랜딩 마케팅은 계속 영위해 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욱 신경 쓰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할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의 그런 목적이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스타트업이라서 그때그때마다 아이템의 그런 방향이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바뀌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레저라는 시장에서 설정했던 그런 가치와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기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차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점차 구색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 현황 최성락 이사에게 들어봅니다.
현재 그 마이레저 현재 그 개발 상태가 1차 그 시제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한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구상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최소한의 기능만 담은 그런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그 개발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MBTI랑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취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저희가 질문지를 초반에 어플을 깔게 되면 현재 나 웹 상태로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시면 그거를 질문지를 선택하게 되시고 저희가 사전에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그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캠핑장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추천해 놓은 그 세 가지 정도의 캠핑장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캠핑장의 그 상세 정보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그 시제품으로 개발 완료를 했고요.
MBTI는 일종의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렇게 MBTI를 통한 성향과 취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CanBTI라고 네,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1차로는 캠핑까지만 그 취향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 2차부터는 그 레저 종목도 지금 5가지 종목으로 좀 더 넓힐 예정이고 최종 시제품에는 10가지 종목까지 네, 다양한 종목을 네,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캠핑, 저희의 그 주 종목은 캠핑이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시제품 때는 클라이밍, 그리고 서핑, 다이빙, 프리다이빙, 뭐 스쿠버 다이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키앤보드, 볼링 이렇게 5가지여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레저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저 스포츠란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인데요. 레저 스포츠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추구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다양한 운동을 말합니다.
레저라는 의미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취미나 여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막 독서가 그 레저일 수도 있고 범위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정한 거는 일단은 그 업장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앱을 좀 더 콘텐츠화해서 2차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추가적인 그 콘텐츠 기능을 담은 그 2차 시제품을 출시 예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댓글, 뭐 리뷰 이런 것들을 그 캠핑장에 대한 그 콘텐츠 내용이 담긴 시제품을 2차로 출시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회의를 거치고 있지만 예약까지 해서 소비자들이 저희 서비스 내에서 좀 레저 활동에 관련한 그런 콘텐츠 그다음에 또 취향 분석 자기에 맞는 그 레저 활동도 추천받을 수 있고 또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레저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개발해보다 보니까 콘텐츠, 뭐 정보, 예약까지 이런 3박자를 갖추고 거기다가 많은 레저 종목까지 담은 그런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보들이 뭐 예를 들면 업장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기가 현재 되게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면 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난이도 별로 되게 나눠져 있고 손잡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또 난이도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업장분들이랑 협약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뭔가 어플 내에서 좀 상세한 정보까지 레저라는 게 아직까지 그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좀 상세한 정보까지 이렇게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레머니의 팀원은 모두 7명입니다. 최 이사는 앞으로 회사 규모가 더 커지길 바란다면서 이 늘어난 팀원들을 보며 점차 회사가 성장함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보람은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팀원분들, 저희가 첫 의류 브랜드를 시작을 했을 때 5명이었다가 이제 다 나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취업을 할까, 뭘 할까 그랬던 적이 작년 3월달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되게 이 약물고 같이 열심히 해온 결과 이렇게 사무실 공간에서 지금 능력이 있는 팀원들과 함께 같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특히 회의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속으로는 되게 아 뿌듯하다. 네, 항상 팀원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7명의 세레머니 팀원 가운데 김한재 씨는 플랫폼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어떻게 세레머니에 합류하게 됐을까요?
세레머니에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플랫폼을 기획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앱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 분들과 소통하면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앱이라는 게 유저들이 많이 모여야 또 앱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저희 수익원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좋은 기능,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기능 그런 것들을 앱에 녹여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고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사용자들이 앱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에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앱에 들어왔을 때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상이 되는 단계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예상치 못한 단계가 나왔을 때 사용자는 또 거기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법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플이어야 되고 앱을 쓸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최대한 그런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레저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레저 시장 자체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지역 인구 소멸 문제도 더해져서 어떤 지역에는 레저 활동이 분명히 잘 되어 있지만 그쪽에 홍보도 부족하고 운영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지역 문제의 해결까지 저희가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세레머니는 마이레저 개발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행사와 또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세레머니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I could make it.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데이빗이 사과를 했음에도 존이 데이빗과 일하지 않겠다고 하자 제가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o stubborn. Stubborn.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집불통이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 is as stubborn as a mule. As stubborn as a mule.
노새처럼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인 사람을 mule, 노새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headstrong이란 단어로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당신은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을 부리다.
Dig your heels in.
뒤꿈치를 파다. Heels, 발의 뒤꿈치가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고집부리다는 표현.
Dig your heels in.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vote?
Yes, I voted to go to the beach.
Me too.
But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John과 제가 바닷가에 가고 싶어 하는데 반해 데이빗은 산으로 가길 고집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데이빗은 고집을 부립니다.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데이빗은
dug his heels in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우리가 모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He's so bullheaded.
Bullheaded 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s so bullheaded. He's so stubborn. He's headstrong. Stubborn is a good word to describe people who have dug their heels in. Stubborn.
고집스러운이란 단어는
dig their heels in.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You could even use them together. Stubborn.
그리고
dig their heels in.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tubbor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 a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요.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You are so bullheaded.
영어로 고집이 세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수단의 신속 지원군과 관련 민병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가 대량 학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한 무자비한 잔혹행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63만 8천 명의 수단 국민들이 최악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으며 3천만 명 이상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수만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유엔 안보리에서 수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ach day brings new atrocities. Attacks on hospitals, on markets, displaced persons.
블링컨 장관은 매일같이 병원, 시장, 피난민촌에 대한 공격 등 새로운 잔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결 처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소녀들을 비롯해 수단의 여러 지역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신속 지원군과 연계된 세력들은 남성과 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체계적으로 살해했으며 강간과 잔인한 성폭력 등 특정 인종의 여성과 소녀들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의 군대는 도망치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피난민을 살해했으며 민간인들이 구호 물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신속 지원군과 연계된 민병대가 수단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단 국민에 대한 잔악 행위에 가담한 헤메티로 알려진 신속 지원군의 지도자 모하마드 함단 나글로 무사를 제재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7개의 신속 지원군 소유 기업과 무기 조달에 관여한 개인 한 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 분쟁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으며 헤메티와 신속 지원군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수단 정부군에 대한 지지나 호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두 교전 당사자 모두 수단의 폭력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래의 평화로운 수단을 통치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단 국민에 대한 분쟁과 잔악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